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한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멘.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저에게 선생이 되어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말씀 한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말씀을 받는 모든 종들에게 동일한 속도와 동일한 과정으로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훈계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와 뜻들을 잘 깨닫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깨닫고 그 은혜에 우리 자신을 내어맡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간혹 집을 오가거나 혹은 다른 장소를 오갈 때 라디오를 즐겨 청취합니다. 간혹 KBS 라디오를 들으면 어린아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갑자기 흘러나오고 잠시 후에 애틋한 음성을 소유한 여자 아나운서가 무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을 자아내게 만드는 목소리로 예린이는 어릴 때부터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그동안 몇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그 후에 잠시 동안 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인터뷰가 흘러나오는데 그 내용은 구구절절 자신이 얼마나 이 아이를 키우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566에 몇 번으로 전화하시면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헌금을 통해서 후원을 통해서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KBS 라디오의 희망 나눔 캠페인 방송이에요. 간혹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다. 정말 참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때로 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앞을 보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구슬픈 옛 노래 가락을 틀어놓고 구걸하는 모습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 바라보면 불쌍한 마음을 넘어서 당혹스러운 마음까지 가질 때가 있지요. 이런 일들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도 있는 일들입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한 교회 성도님 중에 자녀를 혈유병으로 둔 부모님이 계셨고 저에게도 잠시 다니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20, 30년 전에 혈유병 환자가 한 번 치료하면 수천만 원의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오늘날처럼 의료보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혈유병 재단을 만들어서 그 기금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의 피를 채워주는 일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 자녀는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직접 겪지 않아서 그렇지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는 참다 못해서 그 부모의 입에서 넋두리째로 한마디 내뱉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가 겪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극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간혹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내 자식이 이렇게 큰 고통을 겪는가? 그리고 무의식 중에 불교 영향을 받은 탓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 업보를 치르는가? 이런 외마디 말들을 하는 것을 간혹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길을 지나가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해서 이 고난과 죄를 연결시키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고난과 불행은 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세계관의 기초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흉년이 들었을 때 시돈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고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아서 연명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통에 가루가 닿지 않게 하시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인의 아들이 병에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위중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들은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불행과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죄라고 하는 인간의 본능과 한가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애써 부인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갑작스럽게 불행이 딱딱 치면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돌아보게 되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에 주신 도덕적 양심의 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이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일들, 그리고 인간이 겪는 각종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 일들 이런 것들은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 실존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그리고 이 피조세계 안에서 일하는 화산폭발이나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이런 모든 자연악들은 모두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이나 그 부모가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불행을 겪은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5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았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질병이 죄와 모종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시편 103편 3절 말씀 역시도 죄와 질병과의 관계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포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인간의 고난과 불행은 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장애는 각 개인이 지은 대가의 벌은 아니겠으나 인류 모두가 지은 원죄의 결과라는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면에서 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그 말은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있어서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간이 원죄가 있으므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리하여 인류 전체가 함께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표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생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리고 과음하면 간암에 걸리는 것처럼 죄와 고난이 1대1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고난을 이런 해법으로는 다 풀 수 없습니다. 죄가 인간이 겪는 모든 광범위한 고난과 불행의 원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우리가 지은 특정한 죄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 세상에는 남의 잘못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렇게 오래는 되지 않았는데요. 뭐 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한 100여 명이 사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대성 안에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과 관계없이 살려고 해도 관계없이 살 수 없는 형태로 지음받았습니다. 음주운전자의 과실로 사지 멀쩡한 사람이 반신불수가 되고 심지어 사망한 일들도 일어나고 한 공장의 환경오염과 오폐수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형아가 태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로 남이 고난을 받고 남의 잘못으로 당사자인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질병과 죽음을 다 죄의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신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말 역시도 죄와 고난을 단순하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무조건 그 사람이 지은 죄와 연결시키는 이 나쁜 버릇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올바른 신학으로 아직까지는 훈련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자마자 이 사람의 죄가 야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 있다는 이 죄의식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유대 지도자가 이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느냐라고 물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가 하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 지도들 역시도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욥의 친구 세 사람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바꿔 말하면 어디에서 난다고 말해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 너가 잘못했으니 네가 이런 험악한 일을 겪는 게 아니냐. 바로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불행과 어려움은 죄로 인한 결과라는 이런 신학적 프레임 안에, 이 신학적 이해 안에 있게 되면 눈이 멀게 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이해 가운데 갇혀 사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런 생각을 내려놓도록 만듭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말인데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1대1로 대입해서 그 사람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곧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광범위하게 이런 선천성 장애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행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하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부정적인 일처럼 보이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이야기고 그래야 이런 고통과 어려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기여한다. 바로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된 인간의 거짓된 부분들 그 다음에 암흑성들 뭐 환상성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이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십자가와 분리된 채로 남아있으면 그 죄는 여전한 죄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으나 이런 인간의 죄와 죄로 인한 더러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고 연결되면 가장 악하고 부정적인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이후에 부활과 승천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사람의 불행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험악한 현재 상태만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아무리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상황이랄지라도 그 현재 상태만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악인과 또 죄인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신자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마주대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불행 그 자체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주어진 고통의 원인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을 하고 억측을 들이대기보다 늘어놓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의 방식이야말로 부정적인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때로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이런 부정적인 삶으로부터도 상처받지 않으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과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죠.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되어 처리되게 되고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께서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시는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모든 불행의 원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불행한 일에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개입될 수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애꿎은 사람을 일부러 불구자로 태어나게 만드셔서 한동안 고통 어려움을 겪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잔인하신 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와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니 죄를 무방비 상태로 지어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운명론주의자예요. 우리 가운데 예정론과 운명론을 혼돈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자유의지를 발동시키는 일을 통해서 예정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셨다는 이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스려서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조차 이런 획기적인 이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셔서 이 복음의 참빛을 궁극적으로 보게 하시는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우울의 정서로부터 어둠의 정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치유 사역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날 조국 교회 안에 내적 치유라고 하는 명목으로 많은 치유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일을 잘하는 선교단체 간사로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그런 일에 관심도 있었고 경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한 영혼이 그런 사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일시에 마음의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더 이상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장악당하지 않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삶의 진보의 과정 안에서도 과거의 기억에 때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시달리는 일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가져다주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치유 사역만 하고 상처 치유만 받다가 정작 신자다운 삶은 한 번도 못 살아보고 삶을 끝내는 거예요.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지요?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여야 하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하여야 하리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낯선 표현이 아니지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바로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신적 필연성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복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의 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자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때가 낮음에라고 말할 때 이 낮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사역을 감당하시는 기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광범위하게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전 시기 자체가 낮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예수께서 공생애 사역을 살아가시는 바로 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은 언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을 아시고 그랬거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치신 그리스도가 거두어들이시면 세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밤이 되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느냐 없느냐가 낮이냐 밤이냐를 결정하는 것처럼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영적 밝음과 어둠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면 언제 일해야 되죠? 당연히 낮에 일해야 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 물어오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아요. 어제 한 여성도님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물어왔을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균형감각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가질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균형을 잡으려고 하기보다 바라봐야 될 분을 바라보시면 균형은 잡힙니다.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 그 다음에 균형감각을 못 잡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비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따라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등등 이런 상징들을 사용했습니다. 왜 상징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들 공간복음서인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와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서의 차이가 뭐지요? 다른 공관복음서는 비유가 자주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에는 비유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상징만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징을 왜 사용하는가? 레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상징은 신비와 초월적 실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며 유한과 무한이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탁월한 설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표징과 상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셨어요. 그냥 내가 형광등이다. 형광등이라 그러면 조금 늦게 깨닫는 사람을 보고 형광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전체를 밝히는 우주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자신의 빛 되심을 드러내셨는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처음부터 빛이신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누구나 다 아는 공적인 거린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랄까요? 뭐 호수공원에 있는 혹은 뭐 일산의 미광광장에 있는 한 어떤 그 거린, 누구나 일산 사람이라면 다 아는 그런 거린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랬어요. 그냥 귀동냥 해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던 나다나엘이나 한평생 홀과부로 성전에 지내면서 메시아를 기대했던 한나나 혹은 시몬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줄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올려다보면서 나한테 뭐 하나 좀 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도 아니었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성을 지나신다라는 말을 듣고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빛을 본 사람 그리고 빛과 눈의 도움으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진지를 아는 사람은 시력을 상실할 때 큰 상실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론 자신이 남들에 비해 남들과는 다르게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에게 절망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봤다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갖는 절망보다는 덜한 절망을 가지고 살아요. 따라서 이 맹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뭐 간절한 기대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올바로 느끼지도 잘 파악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도 이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맹인처럼 앞을 보지도 못하고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앞인지 뒤인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구걸하면 그 사람이 던져주는 음식이나 돈으로 연매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 비록 우리가 동량을 구해서 살진 않지만 직장에 나가기도 하고 사업을 경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그저 그런 삶을 살아서 하루하루 내 육신에 체험받으면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인식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면만 보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무조건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소경은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상태를 구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의 눈에 발각된 거예요. 그는 주님을 보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를 보였습니다. 단순히 육체 상태, 비참한 상태만은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과 그 영혼의 영적인 장애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음과 영혼의 생각을 다 읽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그도 한 사람임을 잘 아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맹인이 된 사람이라고 해서 맹인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타나지만 본래는 사람이라는 말이 먼저 나타나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다. 비록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구걸해서 하루하루 인맹해서 사는 사람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는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잘 아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사야 65장 1절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지만 찾아냄이 되는 주님에서 발각되는 주님에서 체포되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소망이요 빛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들일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종교개혁 5대 솔라의 마지막 구호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말은 죄인에 대한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만을 기다리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발동시키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을 손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으세요.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제가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사도행전 8장 25절 이하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에게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성인께서 보내신 빌립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라고 말하는 3인칭 단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사건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시 고자예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된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드렸는지 옛 언약에 속한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내려가는데 그때도 뭘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꾸준히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단 한 과목 공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정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경 읽는 그 일에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지. 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선포되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는 맹인도 믿음으로 반응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병인을, 맹인을 고쳐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한마디로 이슬람인 있게 하시는 분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죠.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좋아요? 떠보라! 한마디면 끝나요. 아니, 말씀하시기 싫으시면 그냥 둬도 뜰 수 있겠고, 한번 눈에 손만 대도 뜰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방식은 좀 구역질나고 혐오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도 보통 뱉어가지고는 진흙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양도 상당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으로 그 사람의 눈에 붙이고, 그 다음에 번거롭게 그냥 옆에 물가 있으면 씻으면 되는데 저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씻으라는 이런 번거로운 방식으로 죄인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행위는 선지자적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행동 예언을 했거든요. Sign Act. 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애자를 고쳐주실 때 침을 사용하신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대가볼리에 기 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실 때 손가락에 양귀를 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심으로 그 입을 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사다의 맹인을 고치실 때는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함으로 고치신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이걸로 눈을 발라가지고 뭐 씻어서 보게 하는 이런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행위는 뭘 가리킬까요? 기본적으로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인간의 인체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은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한다는 사실은 성경을 한번 읽은 분들은 다 알고 있죠. 레위기 15장 8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은 부정적인 어떤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는 것은 대개 조소와 멸시의 상징이죠. 침을 확 뱉는 것은.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무엇보다 이런 의식법을 제정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왜 이 소경을 고치실 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는 방식으로 고쳐주실까요? 이런 모습은 사람들 보기에 좀 혐오스럽고 비위를 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어떤 분들은 신성과 인격적으로 연합된 예수님의 인성에서 나온 침이 뭐 그 사람에게 무슨 효능을 가져준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은 그분의 해석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보여주는가? 창세기 2장을 읽어보시면 인간의 창조를 다시 재차 소급해서 설명하지요. 그때 아담을 어떻게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생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진흙을 이겨 만드신 것은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최초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데 침을 뱉어서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바르는 이 행위는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원이 되었지만 그러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되고 말았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뱀도 어떤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처럼 저주받을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죄가 이처럼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 멸시받을 일임을 주님께서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죄의 더러움을 상징한다는 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이 되죠. 만약에 그 자체가 깨끗한 것이었다면 왜 씻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1880년에 발굴팀이 실제로 예루살렘을 발굴했지요. 그때 실로암 못이 다윗성 남서쪽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것을 히스기야가 만들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기온에서부터 시작된 이 물이 안반터널을 통해서 530km 흘러나와서 이 물이 실로암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못은 이사야 8장 6절에 말하는 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하는 바로 이 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침을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바른 다음에 그냥 옆에 있는 물로 씻으면 되는데 왜 굳이 실로아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을까요? 본문 7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사도 요한이 각주를 달아 놓았습니다. 왜 이 내용을 기록에 남겨 놓았을까요?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 매우 익숙한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성부가 성자를 보냈다. 나는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 30차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요한이 굳이 이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한 것은 실로암 물과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 치유는 다름 아닌 성부께서 보내신, 보냄을 받으신 성부를, 성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낸과 동시에 세상은 지금 어둠에 빠져 있는데 이 세상을 치유하는 빛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누구를 주목하게 만들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 가서 약초를 캐오느라 헐몬산의 이슬을 받아오느라 그래서 그걸 잘 다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맹인의 눈에 바라라, 발라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이래서 나왔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을까요? 약을 주목했을까요? 당연히 약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주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내용 끝까지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으로 인한 논쟁이 앞으로 계속 나타나지요? 살펴보겠지만 진흙으로 이겨서 발랐다는 내용은 한 두세 차례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이 언급은 사라지고 말아요.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무슨 실로암 물이 좋아서거나 제가 전북 고창에 개주설교연구원 원장 목사님의 초대를 받아서 저희가 1박 2일 정도 갔다 왔던 이야기 제가 한번 드렸는데 뭐 거기에 석정 온천이 아주 좋은 온천이 있다 그러는데 뭐 물이 좋다든지 그 다음에 뭐 흙이 무슨 황토 흙이라서 무슨 효험이 있다든지 그것 때문에 낫게 된 게 아니죠. 그러면 맹인이 직접 보게 된 원인이 뭔가? 바로 이분이 모든 복의 근원이요 모든 저주를 십자에서 다 제어버릴 수 있는 분이시요 바로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하면 어떤 문제인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 이건희 회장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이건희 회장한테 가가지고 저희 교회당을 한 1000평 정도 지어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분이 저를 예뻐하고 사랑하면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뭐, 아니, 그거야 뭐 식은 죽먹이죠.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또 하나 이 소경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성경 읽어보시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다. 이에 가서 바로 실로암 못에 자신의 눈을 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지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가 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오니까 엘리사가 보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그냥 목욕하라 그랬습니다. 기분이 그냥 상했죠. 아니 우리 고향에 이보다 더 좋은 물이 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하다니라고 말하면서 본고로 돌아가려고 하자 종들이 막아서서 아 이보다 더한 일도 하라면 해야 되는데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십시오 라고 권해서 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 살이 부드러운 아이의 살처럼 변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설교를 들으시면 믿고 순종하십시오. 아, 오늘도 목사님이 참 설교를 은혜롭게 하는구나. 아, 참 설교를 되게 길게 하는구나. 아, 참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구나. 물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데 말씀을 받는 우리의 정당한 반응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는 줄 아세요? 어느 정도 설득당하지 않으면 아예 순종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전 10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한 그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면 머리로 견주어서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키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수준의 그 명령에 한 번도 순종하지 않는데 성경을 저 멀리 떼놓고 저게 뭐 믿을 만한 책이냐,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동화 이야기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한 그는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책이 아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살피고 공부해도 그 보화, 그 생소와 같은 은혜를 다 끄집어낸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순종하십시오. 명령 단순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러. 가서 씻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거기 가가지고 뭐 씻는다고 했으면 낫겠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어떤 순종도 하지 않을 때는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인간의 100% 자유의지를 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을 뱉다 흙을 진흙을 만들어 붙이는 것으로 치유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실제로 눈이 뜨게 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라고 말하면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성경 처음부터까지 한번 읽으시라 그러면 읽으시고 교회 공적 예배 나오시라 그러면 나오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정당한 방향으로 인도하면 여러분이 따라오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목회자가 앞에서 전혀 말도 되지도 않고 얼토당토 않은 그런 말들 하면 절대로 순종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게 주의 뜻에 맞는 이야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순종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결국 이처럼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즉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오늘은 주님의 날이요, 내일은 마귀의 날이란 말이 있죠. 내일 하지,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사업이 좀 정리되면 하지, 은퇴하면 하지, 병이 좀 나으면 하지, 뭐 정리가 좀 되면 하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급습해서 믿을 순간조차 포착하지 못한 채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맹인은 묻거나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눈이 밝아져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실루암물에서 씻자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한 시간? 24시간? 눈 깜짝할 새 즉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께서 자정하시고 여러분들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떤 분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바로 이 영적 맹목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에서 포착되고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죄가 씻겨질 때 그는 비로소 보게 된 것이고 나중에 점점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각력이 점점 높아지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자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이런 자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을 통해 여러분들의 죄가 씻음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달리 보이고 하나님이신 영적 안목으로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냐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평생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광명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함께 다 충족히 받아 누리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연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 깨달을 수 없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조명하심의 은혜를 통해서만 알고 믿고 반응할 수 있는 말씀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충족히 받을 수 있는 믿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즉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영생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불행과 과거의 고통과 어려움까지라도 다르게 해석하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영광과 뜻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곳을 향해 줄다람질을 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일 찬송.